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로 속히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인가 상황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그가 에베소로 속히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목회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은 디모데고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만만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바울은 자기가 갈 수는 없고 디모데와 또 교회가 걱정은 되는 이 상황에서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고자, 내가 좀 가는 것이 지체될 수도 있으니 만약 내가 지체되면 교회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쓴 거죠. 이것은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비인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상 많은 교회들의 운영의 지침이 되었고 또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의 이 목회 지침이 되어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에베소에 오는 것이 지체되면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지를 그 지침을 편지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교회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뽑을 것인지,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집사는 또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할지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보면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마치 그 아들에게 보내듯이, 마치 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그러면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아들아 목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문제가 없다더라, 좀 이런 내용들을 애정 있게 보낸 글이 오늘 이 디모데서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5절 보면 교회에 대한 특별히 이 바울의 이해가 나오는데요. 그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이 이해한 교회는 첫 번째로 보시면 그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게 알려주라. 근데 여기서 이 집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날로 좀 우리나라 단어로 좀 바꾸면 가정이라는 단어랑 좀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는 이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바로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한 가족이 교회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도시에서 도시를 옮겨 다니고 또 이사를 하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예전만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가족이죠. 우리가 단순히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혈연관계보다도 때로는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영적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실로 결혼도 하지 않고요, 자녀도 두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는 애정을 가지고서 자기 부모처럼, 형제처럼, 또 때로는 자기 자녀처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안에서 영적 가정을 이루어갔던 모습들을 살펴봤던 거죠.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과 또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또 모습인 거죠. 자, 이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교회를 이해한 모습을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번 15절 말씀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 표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둥이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집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잘 붙잡아주고 또 이 집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역할이 바로 기둥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지탱해 나가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간파는 교회인진정 그것은 이미 무너진 교회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 그랬는데,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지켜가야 할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16절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16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천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자,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6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뭐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훅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이 16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이 새벽 예배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까지인데 제가 지금 16절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새벽 예배 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을 여기까지 잘랐거든요. 자,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끊어지나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이 여섯 가지 교리들을, 진리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근데 이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그 모습부터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이 내용 안에 예수님의 온 생애를 담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16절을 왜 강조하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실 구절인데, 이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16절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씨로 나가 있습니다만,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사면 육행으로 되어 있는 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이 글을요, 문학을요, 시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아주 고도의 형식을 따라서 이걸 지었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섯 개의 행으로서 또 세 개의 연으로서 이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떤 리듬감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읽는 독자들에게 운율이 느껴지도록 리듬감 있게 이것이 구조가 되어 있는 시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여섯 가지 하나하나를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란 진리의 기둥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바로 이 여섯 가지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이 여섯 가지를 좀 한번 유심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 이걸 중요시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 했을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그렇게 자리 잡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처음 퍼져가는 그 시대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이단들이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야,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이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분은 죽으신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이셔야 돼요. 참 인간이셨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뭐 자명한 사실 아닌가? 우리 중에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딘가 싶지만 아니에요. 1세기 당시는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가 환상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었을 리는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철학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데아 사상들이 많아서 육신은 부정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부정한 육신을 입고 오느냐 막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니다,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막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 사건은 너무 신비 중에도 신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인간의 성품과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이요.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두 번째 내용이 첫 번째 거랑 좀 연결이 됩니다. 영으로 어떠하심을 입으셨어요? 의롭다 하심.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그래서 이걸 부인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예수도 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교리가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세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무엇을 입으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 말은 성령께서 의롭다 하시는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주님. 주님은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네. 성령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셋째 내용이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도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보입니다. 엎드려 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나 그러한 천사들조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째는 제가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지금도 온 세계 전 땅끝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뭐 요즘에 뭐 CNN이나 한국 뉴스 보면 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막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난리가 뭐 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1위는 중국이에요. 중국만큼 지금 눈부시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곳이 없어요.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막 그 기독교인들 막 대놓고 참수하고 처형시키고 지금도 순교자가 나타나는 곳이 이란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한 무슬림들, 그러한 정말 예수 믿으면 그냥 막 폭탄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서도 속속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가운데 그가 믿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요, 이미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러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런 컴퓨터, 이런 문화들이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5대양 6대주에 가득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의 꿈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 지금도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갖다 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가서 말하죠. 저가 살았을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줬으니 경비들을 세워서 그 무덤 앞을 지키라고.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경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됐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빈 무덤이 된 것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50여일 정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그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 저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들어갈 때, 그의 성탄절 때는 비록 소수의 목자들만 그의 탄생을 보았으나 그의 재림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며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보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죽어있던 자들도 다 부활하여서 그의 오심을 보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짧은 구절이에요. 16절은 그냥 한 구절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 그 진리, 그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이 시대에요, 교회라는 간판은 걸어놓은 곳은 많은데 진리가 사라진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그런 그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을요? 신령과 그 다음이 뭐예요? 진정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사실 우리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 요소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예배라는 형식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있어서 진리가 사라지면 여전히 겉으로는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비록 그가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셨고, 그리고 온 땅과 심지어 천사도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그 복음이 지금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며, 그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을 오늘 아주 정교하게 16절에 담아서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어요. 디모데야, 내가 에베소에 가는 것이 혹시라도 지체되거든 너는 이 내용을 가르쳐라. 이것이야말로 핵심 진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진리다라는 것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교회가 가진 이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참 교회되게 합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으며 인생의 모든 찾고 있는 해답이 주님의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 그 고민과 염려들, 그 질문들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진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 주신 이 참된 교회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